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고린도 후서 5장 11절에서 19절 말씀 봅니다. 우리가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을 권하노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려졌고 또 너희의 양심에도 알려졌기를 바라노라. 우리가 다시 너희에게 자천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우리를 인하여 자랑할 기회를 너희에게 주어 마음으로 하지 않고 외모로 자랑하는 자들을 대하게 하려 하는 것이라.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만일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아무 사람도 육체대로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체대로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이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나니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저희의 죄를 저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아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주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예. 오늘은 화목을 위한 삶, 화목을 위한 우리의 존재, 이런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화목, 그러면 그 단어 자체가 참 좋은 단어예요. 화목하다, 화목한 가정, 화목한 부부, 화목한 교회, 화목한 구역, 그런 거 상상만 해도 참 좋습니다. 참 행복한 단어예요. 왜 행복한 단어냐 하면 점점 세상이 화목하지 않기 때문에 그게 더 그리운 단어가 됐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화목은 관계거든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근데 그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화목이 상실하게 되니까 어디랑 화목하게 되냐면 기계랑 인간들이 화목해졌어요. 그래서 사람 없이는 살아도 기계 없이 못 사는 거예요. 사람 없이는 하루를 지낼 수 있는데 전화기 없이는 하루를 못 지내요. 인터넷 없이 하루 못 살고요. 기계 없이는 점점 사람들의 삶이 힘들어졌습니다. 가족들이 집안에 있어도 각자 자기 기계 하나씩 붙잡고 각자 자기 할 일들을 하는 세상이 됐어요. 식당들을 가도 다 자기 할 일이에요. 가족이 모여서 식사를 해도 밥 먹으면서 오손대손 대화하는 집, 식당 가서 눈 열어서 찾아보기 정말 힘든 시대가 됐어요. 뭐 물건 사러 가도 사람 못 만납니다. 알아서 사고 그냥 바코드에다 이렇게 찍 긋고 그러고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카드를 계산하고 나오고요. 뭐 비행기를 타도 사람 못 만납니다. 기계도 넣고 그냥 사람을 만나기가 어려운, 사람은 같이 많이 살지만 그 사람과 대화를 할 수 없는 시대를 점점 우리가 살고 있어요. 빠르고 참 편리는 한데 삭막하게 그지없는 시대를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하루라도, 하루에 몇 시간이라도 기계를 다 끄고 좀 사람과 대화를 하면서 사는 날을 아니면 시간을 정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점점 사람이 기계화 되어져 가고 있는 때를 우리가 보내고 있어요. 이렇게 살다 보니까 우리가 누구와도 이런 화목한 관계를 잘 못하냐면 하나님과도 잘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대화하는 훈련, 하나님과 교제하는 훈련, 그런 삶에서 그런 것들이 점점 익숙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난 하나님이랑 얼마나 화목한가? 내가 하나님과 따로 1대1로 얼마나 시간을 보내고 있는가? 일주일에 한번 이렇게 예배드리는 것으로 하나님과 내가 화목하다, 예, 화목 안 한 거는 아니지만 화목하다라고도 말하기도 참 어려운 부분이죠. 정말 하나님과 화목한 시간을 내가 얼마나 보내고 있는가? 하나님 안에서 내가 정말 즐거워하는, 기뻐하는, 감격하는 시간이 있는가? 언제부터 우리가 이렇게 됐나 고민이 되는 부분입니다.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화목한 존재로 창조되었어요. 그렇죠?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실 때 어떻게 지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지으셨어요. 그 얘기는 거룩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과 우리가 감히 대면하여 교제할 수 있는 관계였습니다. 화목한 관계였어요. 행복한 관계였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다스려라.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와 화목하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우리에게 맡겨주셨어요. 어마어마한 일이죠.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이 세상을 사람들에게 맡겨주셨어요. 아담과 하와에게 맡겨주셨어요. 대리 통치자적 관계. 하나님과 우리가 그런 엄청난 관계였습니다. 하나님이랑 화목해서 세상을 다스리는 엄청난 능력을 부여받고 우리가 살게 되었어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이 거기에 묻어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우리를 만드셨다라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를 지으시는 그 과정이나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보면 거기에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사랑이 있음을 알게 되죠. 환경을 먼저 만드세요. 그리고 우리로 그곳에 살게 하세요. 그리고 다스리게 하셨어요. 니들이 만들고 니들이 알아서 다스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우리를 위하여서 만드시고 우리에게 선물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큰 사랑이었어요. 이 순서가 바뀌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어떤 사람이 이렇게 지나가다가 애기 옷이 너무 예뻐요. 애기 옷이 너무 이뻐서 애 낳는 사람 있습니까? 없죠. 절대 안 그래요. 드레스가 너무 이뻐서 결혼하는 사람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기 때문에 준비가 되어지는 거죠. 결혼을 약속했기 때문에 결혼 준비를 하는 것이 행복한 거예요. 아이를 임신을 했기 때문에 그 아이의 물건을 사는 게 행복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시기로 작정하셨어요. 그 작정하시고 우리가 살수 있는 좋은 환경을 미리 만들어 놓으시고 그걸 우리에게 맡겨주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사랑으로 이 세상을 지으셨어요. 그리고 그 세상 가운데 우리와 화목하기를 원하셨어요. 아름다운 세상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행복하게 살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살기를, 영원토록 그 하나님을 즐거워하면서 살기를 하나님이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하나님이세요. 우리에게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참 좋으신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보면 알게 되죠. 그리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딱한 가지만 기준을 정해놓으세요. 이게 우리의 화목을 지키는 선이다라고 선악과를 하나, 이 나무 하나만, 이 나무의 열매만 먹지 마. 100개도 아니고요, 10개도 아니고요, 몇 개요? 딱 하나. 수많은 세상 가운데 딱 하나만 하지 마. 이게 너와 내가 화목을 유지하는 길이야. 내가 창조자고, 네가 피조물이야. 내가 이 세상을 지었어. 그 기준 하나만 삼자라고 하나님께서 화목의 기준으로 선악과를 만드셨어요. 그리고 그걸 지키도록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인간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화목을 포기하게 돼요. 그걸 못 지키는 거예요. 안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목해야 된 인간이 사탄의 유혹을 받고 그 유혹을 따라서 하나님 없이 잘 되고 싶었던 욕심에 그만 하나님과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상실해버리게 됩니다. 사탄이 무슨 유혹을 하는 거예요? 너 하나님 없이도 잘살수 있어 라는 유혹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도 괜찮아. 너 절대 죽지 않아. 잘될 거야. 더잘될 거야. 하나님, 그렇게 의존하지 않아도 돼. 이런 유혹이었습니다. 그냥 네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아도 돼. 네가 주인이야. 네가 왕이야. 이제 네 마음대로 해도 돼. 그렇게 사탄이 유혹을 하게 됩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주인 삼지 않아요. 자기 스스로를 주인 삼게 됩니다. 이 유혹을 받아들이는 순간, 그렇죠. 유혹은 늘 있죠. 그런데 문제는 유혹을 받아들이는 순간, 그때부터 상황이 달라졌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유혹을 받아들이는 순간, 하나님과의 화목은 파괴되어지고, 사탄과 화목하게 됩니다. 생명에서 떠나게 되었고, 죽음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범죄한 인간의 모습들이 나타나요. 범죄한 인간의 모습들이 무엇으로 나타나냐면 죄의 증상들이 나타나는데요. 창세기 3장 7절에 보면 그들이 수치심을 알게 됩니다. 부끄러운 것을 알게 됐어요. 그전엔 몰랐어요. 부끄러웠어요. 그리고 8절에서는 어떤 모습이 나타나냐면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낯을 피하는 거예요. 그리고 9절에서는 두려움을 갖게 됩니다. 이게 죄의 증상들이에요. 부끄러운 것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피하게 되고 그리고 두려워하게 되는 거예요. 궁극적인 죄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었던 영원한 삶에서 쫓겨나게 되어지고 그 다음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지게 됩니다. 즉 하나님과의 화목을 상실하는 것이 되었어요. 창세기 처음의 말씀을 보면 1장부터 3장까지를 쭉 이렇게 보면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가 심히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시고 얼마 안 가서 인간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금방 죽음의 세상으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기쁨도 있고 참 영원한 죽음의 절망 가운데 놓여지게 된 이런 인류의 모습들을 아주 정확하고 분명하게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죽음 가운데 있는 사람들, 하나님과의 화목의 관계가 파괴되었던 사람들을 그냥 내어버려 두지 않으시고 다시 화목하길 원하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을 준비하시고 그 구원의 길을 친히 시행하세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왜 보내셔야 됐냐 하면 하나님이 먹으면 죽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죽는 것을 하나님께서 지키셔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을 다 하나님이 지신 사람들을 다 죽일 수가 없고 이들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셔서 죽이는 방법을 택하십니다. 하나님 말씀을 스스로 지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어야 되고 예수님이 죽으셨어야 되는 거예요. 죽어야 된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이 지키시기 위하여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야 됐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분이 죽으셔야 우리가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이 죽어서 우리를 살리셔야 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죽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비로소 우리는 다시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길이 열려지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유일한 길이에요. 다른 어떤 방법 중에 하나가 아니라 그것만이 하나님과 우리가 다시 화목한 길로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한번 요한복음 3장 16절을 한번 다 같이 찾아보세요. 요한복음 3장 16절. 16절은 다 외우시는데 17절, 18절을 못 외우셔서 제가 찾으시라 그런 거예요. 16절부터 18절까지 같이 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심이 아니오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예, 여기 보면 중요한 기독교의 복음적 단어가 나오죠. 영생, 심판, 구원이라는 단어입니다. 영생, 심판, 구원. 이건 복음적 단어예요. 이건 분명한 거예요. 영원한 생명, 영원한 심판. 여기서 구원받는 유일한 길은 오직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어야만 그 영원한 생명에 우리가 다다를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복음을 믿으면 영생을 얻습니다. 믿지 않으면 심판을 받습니다. 이것은 타협이 있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전 세계 이 복음에 초대받는 사람들은 은혜 받은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아직도 수많은 세상에 보면 이 복음에 초대받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이 전해졌을 때 믿고 안 믿고는 둘째 문제예요. 이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땅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런 걸 생각하면 이 복음이 전해지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이게 너무너무 크고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정말 세계 지도를 놓고 보면 제가 어제도 세계 지도를 굉장히 많이 봤어요. 많은 종류의 세계 지도들을 이렇게 보면서 하나님 복음을 들을 수 있었던 은혜, 이게 너무너무 큰 거예요. 복음을 듣고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여서 영원한 생명에 거할 수 있는 이 은혜. 여러분, 이 은혜를 우리는 너무 너무 쉽게 여겨요. 너무 가벼이 여겨요. 그 은혜 말고 다른 은혜를 너무 많이 구하고 살아요. 근데 진짜 그 은혜를 알면 정말 다른 은혜를 구하지 않고 살게 되는데, 그 은혜의 가치를 너무 소홀히 여기다 보니까 다른 은혜를 더 구하고 살 때가 많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 있는 은혜로 만족할 수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그게 정말 은혜 받은 자의 삶이에요. 그리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보면 안타까울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왜 오신 겁니까? 우리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예수님은요, 인류 평화를 위해서 오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요, 인권 문제 다루려고 오신 게 아니고요. 예수님은 환경 문제 극복하기 위해서 오신 거 아니고요. 세상의 빈부격차를 좀 평등하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런 문제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살면서 자연스럽게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는 문제들이지, 예수님이 오신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어떡합니까? 사람 사랑하게 되죠. 평등한 삶을 살게 되죠. 인권 함부로 다루지 않습니다. 약한 자들 도와줍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내 욕심만 채우면서 살지 않는 거예요. 그건 자연스러운 모습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이 그것만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것이죠. 이 복음을 믿고 살아가는 삶, 이게 바로 예수 믿는 삶이요, 참 성도의 삶이요, 거기서부터 우리의 새로운 생명이 시작되었다라는 것이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 있는 삶, 이건 정말 우리만 있는 거예요. 다른 모든 일, 예, 세상 사람들도 할수 있습니다. 예수님 모르는 사람들도요, 구제할 수 있고요, 인권을 위해서도 할수 있고요, 환경단체도로 만들어서 더 많은 일들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만이 할수 있는 일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과의 화목의 길이 되어지는 일입니다. 이것은 우리 외에는 다른 사람들이 할수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오늘 보면 고린도후서 5장 15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고린도후서 5장 15절 말씀을 보면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 주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다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이유는 산자, 우리를 위하여 죽은 자를 대신하여서 우리의 남은 삶을 살게 하기 위함이다라고 분명히 이 고린도전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산자를 위한 삶이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삶에 분명한 모습이 있어요. 16절에 보면 이런 사람들은 육체대로 알지 아니하노라 그랬어요.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체대로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이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이 당시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육체로 알았습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육체적인 것을 자랑하는 도구로 삼았다라는 거예요. 당시 유대인들이 그랬습니다. 교회가 세워졌어요. 복음이 선포되었어요. 그런데 자꾸 유대인들이 쫓아다니면서 그 복음만으로는 안 되고 할례도 받아야 되고 율법도 지켜야 되고 전통도 지켜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였냐면 그들의 자신의 역사를 자랑하고 싶었고요. 자신들의 집안을 자랑하고 싶었고요. 자신들의 과거를 자랑하고 싶었고요. 이 모든 것이 다 육체를 자랑하는 것이었다라는 거였습니다. 세상적인 거였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거였어요. 그러나 복음을 알고 있는 사람들, 하나님과의 화목이 뭔지를 아는 사람들은 그런 것이 더 이상 자랑의 기준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였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과 죽음에 참여하는 삶은 땅의 기준으로 행복하고 불행하고 이런 기준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다라는 거였습니다. 우리는 기준이 다른 사람들이었어요. 땅의 것 때문에 행복하고 불행하고, 예, 잠시 행복하고 만족하고 기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궁극적인 기쁨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차가 한 대였던 분이 하나를 더 사게 됐어요. 새 차를 샀어요. 너무 기쁘죠. 근데 옆집 사람이 차를 샀는데 그 사람은 벤츠를 샀어요. 나는 소나타를 샀는데. 그럼 그게 기쁨이 크겠어요? 기뻤다가 갑자기 기분이 확 상하겠어요? 기분 상하죠? 내가 맘먹고 가방 하나 명품 사갖고 교회를 들고 왔어요. 그런데 딴 사람도 똑같은 걸 사갖고 들고 왔어요. 그럼 계속 들고 다니시겠어요? 가서 리턴하겠어요? 리턴할 수도 있고 주일날은 절대 안 들고 다닐 수도 있는 거예요. 왜 그런 거예요? 땅의 것들은 기쁨이 지속되지 않아요. 상대적입니다. 여러분, 땅에 있는 행복으로는 우리의 만족을 주지 못해요. 끊임없이 다른 것들을 요구해요. 끊임없이 다른 것들을. 그래서 그런 세상 것들로 행복하다, 불행하다, 이런 기준을 삼지 않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과 화목하면요, 세상 것으로 화목하는 것으로 만족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런 것은 그냥 잠시 있는 거예요. 그냥 우스운 것이 돼버려요. 거기에 우리의 가치를 가두지 않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는 거예요. 이게 정말 하나님과 화목한 사람들만이 누리는 삶입니다. 땅에 살지만 땅의 것들 때문에 행복해하지 않는 독특한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게 정말, 정말 예수 믿는 삶이죠. 하늘의 평화를 생각하고 하늘의 것 때문에 그냥 세상과는 상관없이 기뻐하는 삶. 이게 예수님 믿는 삶이죠. 그걸 성경이 오늘 뭐라고 가르쳐 주냐면 새 피조물이다라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새 피조물은 어떤 존재냐? 바로 하나님의 생명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사람들이 새로운 가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갈 때 그게 새 피조물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삶을 살고 에덴 동산에 처음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과 교제했던 것 같은 그런 화목의 삶, 그리고 그리스도를 통한 화목의 길이 나에게 주어졌을 때, 이젠 다른 사람들이 화목하지 않은 것을 보면서 그 화목을 전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18절, 19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18절, 19절 한번 같이 보실까요? 같이 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나니,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저희의 죄를 저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화목하게 되는 것, 그리고 화목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화목의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게 새 피조물이 이땅 가운데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뭐로 나타나냐면 아주 쉽게 예배드리고 전도하고 선교하는 게새 피조물의 삶이었습니다. 나새 피조물이야 라고 그냥 혼자 즐거워하는 삶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목을 알면 화목하지 못한 세상을 보면서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그리고 증인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늘 기쁘고 즐거운 거예요. 예배가 힘들다 뭐 이러지 않은 거예요. 사실 이 말씀은 제가 지난주에 참 하나님 앞에서 제가 회개하고 받았던 말씀이에요. 제가 지난주 그 유학생들 유럽 수련회를 갔는데 3박 4일 동안 제 평생에 3박 4일 동안 그렇게 예배 많이 드린 게 처음이에요. 아침 7시부터 밤 11시까지 제가 오죽 한번 쉬어봤어요. 21번 드렸어요. 정말 대단들 하더라고요. 밥 먹는 시간 1시간씩 아침 점심 저녁 빼고요. 다 예배해요. 다 특강 다 예배해요. 그런데요 300명 넘는 학생들이 거의 앉아서 다 예배를 드려요. 뜨겁게 찬양하고. 그런데요, 저는 너무 힘들더라고요. 시차도 힘들고, 제 뭐 디스크가 있어서, 마지막에 셋째 날은 나 이러다 예배드리다 순교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러다 보니까요, 이게 예배가 감격이 있질 않고요, 막 불편한 거예요. 은혜가 안 되고요, 왜 이렇게 설교를 길게 해, 왜 설교를 저렇게 해. 막. 이런 생각하고요. 강의를 누가 이렇게 많이 만들? 제가 오죽하면 그분들한테 제가 얘기를 뭐라고 했어요. 이렇게 예배를 많이 만들었냐고. 이 좋은 데까지 와가지고 쉬는 시간도 없고. 그런데요, 제 마음에 큰 깨우침이 있었어요. 하나님 주시는 마음으로 제가 받았는데, 네가 나한테 예배하는 게 그렇게 힘드냐? 갑자기 그 생각에 제가 뒤통수를 얻어맞는 것 같아요. 나 찬양하는 게 그렇게 힘드니? 내 말씀 듣는 게 그렇게 피곤하고 힘드니? 어제 그 말씀을 듣는데요. 정신이 바짝 나면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뭐가 잘못됐는지 예배가 힘들다라고 불평 어리게 앉아 있는 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정말 잘못했습니다. 그랬어요. 정말 잘못했습니다. 근데 제가 목사인데 예배가 힘들다라는 게 여러분 이해가 가세요? 예배 앉아서 딴 생각하고 있는 왜 이렇게 긴지 시간 보고 앉았고 언제 끝나나 이러고 앉았던 제 자신을 보면서 참 회개했어요. 아, 아직도 옛사람의 모습이 나한테 아직도 너무 많이 있구나. 너무 많이 있구나. 그래서 회개하면서 하나님, 제가 새 피조물로 다시 하나님 내가 인식하고 살기를 소망하고 하나님과 화목한 삶을 예배 가운데 하나님 내가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예배가 하나님 나에게 기쁨과 감격이 되게 하시고 모든 찬양이 내 안에 새 힘이 되게 하옵소서. 정말 영으로 예배하고 영으로 기도. 제가 금요일날 설교했거든요. 여러분 금요일날 안 나오신 분들은 그 설교를 꼭 들으세요. 영으로 기도하고 영으로 찬양하고 영으로 예배하고 하나님 그렇게 살수 있도록 다시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여러분 예배가 힘들면 사는 게 힘든 거예요. 예수 믿고 사는 거는 예배가 힘들면 예수 믿고 사는 거 절대 아닙니다. 뭐가 힘들어서 뭐가 불편해서 이래서 예배를 안 드린다, 못 나온다, 뭐. 그리스도의 생명이 그 정도로 우습고 그렇지 않아요. 뭐 이것저것 때문에 핑계가 되고 뭐 하나님과의 화목이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 예수님을 예배하는데 이런저런 핑계를 대지 못하는 거예요. 다시 예수 믿는 것이 처음서부터 다시 시작해야 돼. 십자가 앞에서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십자가 앞에서 주님이 날 위해 죽으셨는데 내가 하나님 예수님 때문에 이렇게 사는 게 피곤하고 공고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거 다시 묻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무릎 꿇고 하나님 내가 참 예배자가 되겠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겠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하는 기쁨을 내가 누리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예배하지 않는 세상, 복음에서 제외되어 있는 많은 사람들, 그 땅을 위해서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그 땅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 헌금하겠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복음 전하고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마음에 품고 살겠습니다.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화목된 사람들이 화목한 직책을 받고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이 되도록 노력해라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고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새것이 되었다. 하나님이 선언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새로운 피조물이다. 새것이 되었다라고 선언하고 계세요. 이 선언에 아멘 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내가 정말 새로운 피조물로서 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고 화목하지 않은 세상 가운데 내가 화목의 사람으로 살기를 소망하오니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회복되고 이렇게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될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